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의 관심사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주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공동 관심사에 한반도 핵 문제와 시리아 문제도 포함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시리아군에 불법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러시아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직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매우 모호하고 모순적인 구상들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으로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이 통신선을 항상 열어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리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아프간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아프간 언론들은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 장성들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우르주간 주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굴람 파루크 상가리 우르주간 경찰청장은 어제 BOA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복장을 한 여성 2명을 포함해 러시아인 11명이 탈레반 무장 요원 4명의 안내를 받는 모습이 우르주간 주 여러 곳에서 목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군은 이슬람 반군단체 아부사야프의 핵심 지휘관 한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군참모총장은 오늘 필리핀군이 보홀섬에서 아부사야프 반군과 전투를 벌인 뒤 아브라미로 불리는 이 단체 지도자 무함마드 아스칼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칼리는 지난해 캐나다인 두 명과 지난 2월 독일인 한 명을 납치해 참수한 사건과 관계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군은 남부 휴양지인 보홀섬 이나반가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아부사야프가 새로운 납치극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올 1분기 중 전년도에 비해 훨씬 많은 어린이들을 자살 폭파범으로 이용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오늘 보고서에서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과 차드 호수 주변에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과 사원, 난민수용소 등을 공격하는데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보코하람에 의해 자살 공격에 동원된 어린이 수가 올 1분기에 27명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이었던 것에 비해 3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보안군이 해적에게 붙잡혀 있던 인도 선원 8명을 추가로 구출했다고 소말리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압둘라히 아흐메드 알리 소말리아 호비오 시장은 오늘 BOA에 MSV 알카우사호 선원들이 모두 안전하며 현재 보안군의 보호 아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선박에서 발견된 다른 선원 2명까지 포함하면 구조된 선원은 모두 10명입니다. 소말리아 보안군은 또 인도 선원들을 붙잡고 있던 해적 4명도 체포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은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 현안을 논의했다며 중국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경로를 바꾼 것은 당초 예정됐던 호주와의 훈련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다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거듭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독자 행동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만일 중국이 돕기로 결정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이 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를 압박했었습니다. 당시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었지만 이번 트위터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떠난 지 사흘 뒤 나온 발언으로 주목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7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과 협력할 수 없다면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의 방향으로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과 무역 협상은 그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훨씬 더 좋을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문제와 연계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플로리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회담에서 북한과 미중 무역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약속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의 여운이 남았다면서 그래서 이 같은 접촉 유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책임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유지하자고 했다며 미국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건 대중국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 긴급성을 미 최고위층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미국이 다시금 강조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재출동과 관련해선 미국이 군사적 움직임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올리려는 구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SNS에 북한이 문제거리를 찾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면 중국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에 대해 오바마 전 행정부보다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들은 그가 북핵 위협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긴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 역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핵 문제가 미국의 외교 안보적 순위에서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 북핵 문제를 상당히 일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외교안보적 순위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또 시금석도 돼요. 예를 들면 선제 타격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에비던스가 될 수 있고.
정성윤 박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 협조하면 미중 간 무역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중 간의 사활적인 무역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계한 것 역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접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하면 미국은 결국 군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적어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면 정말 군사적인 옵션까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이루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국의 딜레마인 거죠. 중국이 아무리 외교적인 노력을 해도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배제론을 내세우는 등 우회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1일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선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 의제라는 공동의 인식 아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반도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또 미국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에 이어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파장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1일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칼 빈슨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이동시켜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미국이 북한 불량 정권의 도발에 대처할 더 나은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무력 시위로 감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군사력을 과시해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협하기 위해 한반도에 조지 워싱턴 항모를 두 차례나 전개했지만 그의 행동을 바꿀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 씨는 이 신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새로운 접근법들이 특별히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대북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며 동북아의 미국 동맹들은 대북 억지는 대체로 지지하지만 선제 공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도 이날 평양발 보도에서 칼 빈슨 호의 한반도 접근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자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CNN은 가용한 군사적 선택 방안과 북한의 보복 공격 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잡한 각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헤이든 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이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무엇을 하든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위에 무기를 달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 상황으로 동결시키는 것이며 북한이 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윌 허드 하원 의원은 CNN 방송에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칼 빈슨호가 한반도 인근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것인가, 방해하지도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실험하도록 놔둬야 하나라며 의회에 이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도발할 수 있다는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실험한다면 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일이라며 미국이 절대 봐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BC 방송은 10일 칼빈슨 호의 한반도 전개를 보도하며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또다시 미사일 실험을 할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10일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송하면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 모습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앞서 MBC 방송은 저녁 뉴스 앵커가 직접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생방송으로 오산 미군기지와 비무장지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경로를 바꾼 것은 당초 예정됐던 호주와의 훈련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 칼 빈슨호 경로를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가 있을 것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I believe it's because she was originally headed in one direction for an exercise and we canceled our role in that exercise and that's what became
칼 빈슨호는 당초 훈련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 훈련에서 미국의 역할이 취소됐고 불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동 경로를 공개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지금 시점에서 칼 빈슨이 한반도 쪽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나은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지난 1994년에도 북핵 문제를 놓고 전쟁 위기가 고조된 바 있었죠. 23년 전 한반도를 강타했던 위기 상황을 김정우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1994년 3월 19일.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 나온 박영수 북한 대표의 이 발언으로 한국과 미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한국 국민은 전쟁 발발을 우려해 먹을거리를 사재기 하는 등 전쟁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의 이른바 불바다 발언은 북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한껏 높아가던 때 나왔습니다. 북한은 그 전해인 1993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고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과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993년 여름 미국과 북한은 양자회담을 통해 긴장 완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북한의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후속 협상이 중단됩니다. 이에 북한은 5월 3일 영변 원자로에 연료를 재장전하겠다고 위협했고 5월 16일 이를 이행하는 조치로 핵 연료봉을 교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유엔 안보리가 6월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하자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 탈퇴를 선언하고 유엔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위기가 격화됩니다.
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이 악몽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레드라인 이른바 금지선으로 삼았던 핵연료봉 교체가 시작되자 북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전쟁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5월 18일 전지 고위 장성들을 국방부로 불러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을 논의한 데 이어 6월 14일 장관급 회의에서 영변에 대한 폭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16일 당시 제임스 레인이 주한 미국 대사는 정종욱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미국 시민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당시 미국 정부가 증원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대기시켰고 추가 전력이 미 본토에서 한국에 도착하면 북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급박했던 상황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1994년 6월 15일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난 것입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and I personally believe that Kim Il-sung wants to be sur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카터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미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 핵 공격 위협 제거,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 개발 동결과 남북 정상회담 추진, 미북 고위급 회담 재개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 미국과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고 마침내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나라가 기본 합의에 서명하면서 1차 북핵 위기로 인한 전쟁 위기는 해소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가 어제 과거 산하기구였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가 11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또 인민복 차림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제13기 제5차 회의가 4월 11일 흉룡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석단에 나오셨습니다.
북한 핵실험 임박설과 미국의 선제 타격설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과거 산하기구였던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지난 1990년대 최고인민회의 산하 부문위원회의 하나였던 외교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1998년 폐지됐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 위원으로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과 북한의 과거 대미 북핵 외교주역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그리고 대외경제상을 지낸 리용남 내각부총리 등을 뽑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대외관계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12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이라는 스스로 개발하는 핵이라는 목표가 있고 또 다른 목표 뭐 경제라든지 대외관계 개선이라든지 뭐 개방이라든지 뭐 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핵이 아닌 다른 목표도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주목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의 기능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북한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과 국가 고위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와 승인 등의 권한을 형식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 실질적 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습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외교위원회의 대미, 대일 외교와 대외 경협, 대남 협상 등 핵심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북한이 다음 달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의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준비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북한이 기존의 조평통을 해체하고 새로운 국가기구로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 남북 당국 간 회담, 특히 장관급 회담에 나서기 위한 체제 정비를 한 것과 유사합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지난 1월 중순 조직 지도부 조사를 받은 뒤 해임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원웅 전 국가보위상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후속 인사 조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원웅의 후임 국무위원 인선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국가보위상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원웅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이라는 것은 체제 수호 또 그리고 권력기구 감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장을 오랫동안 비워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 체제에 부담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임 인사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아마 조만간에 김원웅이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 등을 겨냥한 특별한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세계 23개 나라 가운데 하나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11일 발표한 2016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전 세계 23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 사형 선고가 있었던 55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지난해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북한이 공개 처형 등 일상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들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위급 당국자들과 탈북자들을 도운 사람들이 처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북한 고위당국이 지난해 12월 공개 처형과 공개 재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형이 선고돼서는 안 되는 여러 종류의 범죄나 행동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형 선고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통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반역죄나 외국과의 협력, 지도자의 정책에 대한 의문 제기 등도 사형으로 처벌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Amnesty International은 지난해 UN 총회에서 사형제도 동결에 관한 여섯 번째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지만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032건의 사형이 집행돼 전년도보다 602건, 3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등 네 나라가 전체 8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가 전년도 대비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10년 동안의 평균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치에 사형 선고와 집행을 국가 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 수천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중국 당국의 정확한 사형 선고와 집행 건수를 확인할 순 없지만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천 건으로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가 20건으로 1991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Amnesty International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는 최근 몇 년째 대형 건설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형 토목 공사에는 이중 목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려명거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경량은 최고 영도 자동치께서는 려명거리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대양절까지 려명거리 건설을 무조건 끝낼 때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에서는 이미 창정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가 조성됐고 이곳을 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마천루가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평양을 다녀온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경혜 교수의 설명입니다.
평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 여명거리라든가 저희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을 했는데 종합대학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은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평양 여기저기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이유를 대체로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바로 대외 선정용과 국내용입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는 북한이 평양에 질비하게 들어설 마철루를 통해 자신들의 병진 노선이 성공하고 있음을 외부에 과시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policy, the so-called 병진 line, 병진 policy, which means parallel development policy, is actually designed to.
김정은 정권 들어 평양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는데. 이는 핵무기 개발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이 엄혹한 제재 국면에도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하는 일본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권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칸반을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회주의 칸판을 내리면 북한 정권, 정부, 체제의 존재 위기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사회주의가 정말 심각한 마비 상태가 됐는데 사회주의는 죽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유지돼 있다라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선전 목적 외에 북한 내부 사정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BOA에 려명거리 같은 경우 평양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very important purpose with these projects is to meet the demands of the growing middle class of relatively wealthy urban citizens in Pyongyang.
점점 늘어나고 있는 돈주 같은 중산층 등 비교적 여유가 있는 평양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업들이란 것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BOA에 평양 내 대규모 건설 공사들은 돈주들이 비용을 대고 군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런 토목 공사들이 이른바 평양 우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the implication is, of course, is that the people who live in Pyongyang have a very different standard and quality of life and opportunity than the rest of the country.
평양의 대규모 건설 공사들은 평양 주민들이 북한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인 SK 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 연구원은 BOA에 대규모 주택과 도시 건설은 김정은식 경기 부양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북한 돈 약 100억 원이 투입된 미래 과학자 거리 건설과 동일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토목 사업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부실 공사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 레오니드 페트로프 교수의 설명입니다.
Of the debacle of 2014 when one of the newly built block apartment of
2014년 5월 평양에서 공사 중이던 23층 아파트가 무너져 수백 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슷한 사건이 평양의 다른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사고 우려 외에 대규모 토목 사업이 북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이들 사업이 북한 경제를 한층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typical mistake of the government who wants to
그레이스 오 교수는 국가 자원이 대규모 토목 공사에 집중적으로 배분됨으로써 필수적인 산업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건설 자재 구입을 위해 외화를 많이 써 환율이 올라가면 식량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도 단기적으로는 평양 내 건설공사가 북한 경제를 부양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certain stimulant impact and sort of a positive effect in the short run. So presumably the construction is funded largely by resources from
장기적으로 보면 제도와 외부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건설 공사만으로 경제를 지탱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호주 국립대학의 레오니트 페트로프 교수도 제도 개혁이나 외부 투자 유입 그리고 외부 정세 개선 없이는 북한 정권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 화학무기 사용 이후 사태, 시리아 사태 해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예.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또 터키가 오는 일요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하는데요. 이 찬성 여론이 약간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문을 감시한 걸로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예.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11일 이탈리아 루카에서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가한 직후에 모스크바 누브코보 국제공항을 통해서 러시아에 도착했는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예. 회담에서 양측이 지난주 화요일 화학무기 사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한 89명이 숨지면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시리아 사태 해법을 놓고 예.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 역시 시리아 문제가 중요 의제였던 것 같은데 혹시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좀 알려줬습니까?
아직 회담 내용이 상세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예. 회담 전에 언론에 공개된 만남이 있었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추가 공격을 하지 말라고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예. 이번 화학무기 사태가 발생한 이틀 뒤에 미군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발사해서 화학무기 공격에 이용된 알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을 집중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예. 라브로프 장관이 또 미국의 대시리아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수많은 국제적 현안 현안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매우 모호한 인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솔직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당초 시리아 내전 해법으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 화학무기 사태 이후에 정권 교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건데요. 예. 러시아는 또 몇 년 전부터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시리아에 대한 추가 공습이라든가 아니면 정권 교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그런가 하면 러시아 측의 시리아 정권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어제 주요 7개국 외교 장관들과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한 뒤에요.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보조를 맞출지 시리아의 발 아샤르 알사드 정권과 이란 또 헤즈볼라 무장 세력을 끌어안을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해서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이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통치가 끝나고 있다라고 이날 말을 했고요.
예.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서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권좌에 있는 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리아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요. 모든 당사자들이 아사드는 시리아의 지도자일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지역 정세에 아사드 정권이 뭐 많은 그 불안을 미치는 요인인 건 틀림없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사드를 지원한 러시아의 책임도 있다. 이런 게 미국 정부의 또 인식이군요.
예, 백악관이 어제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화학 공격에 사린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러시아 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내용의 정보 평가서를 공개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관계자가요.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가 함께 이 화학무기 사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 국제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이날 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하고 회담 후에 회견을 했는데요. 시리아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유엔 산하기구에 이 화학무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시리아 사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차가 여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의 남은 러시아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틸러슨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요. 오늘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내용 검토 후에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만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 측은 그동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미국과의 견해차가 커지면서 틸러슨 장관과 푸틴 대통령의 회동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푸틴 대통령과 좀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였던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이 사업상 푸틴 대통령과 친숙한 관계를 맺어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요. 틸러슨 장관도 러시아를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전 바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 러시아 정보당국이 개입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러시아 측하고 내통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네.
달라졌는데요. 최근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를 놓고 두 나라 입장이 크게 갈리면서 당분간 냉랭한 관계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러면 틸러슨 장관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이 시리아 문제를 놓고 양측의 어떤 뭐 최소한의 합의안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글쎄 어떻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모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 신문은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일정은 두 나라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예상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헌법을 바꾸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군요.
예, 터키 정부가 오는 일요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예.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는 이 권력 구조를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요.
예.
지난해 쿠데타 진압 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권 탄압 비판을 받고 있는 에르도안 정부의 그 향후 대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되고 예. 있습니다. 당장 유럽연합 가입을 꾸준히 추진해온 터키와 유럽연합 당국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예. 됩니다.
터키의 이제 권력 구조가 이 대통령으로 이제 집중되는 게 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았습니까?
총리가 정부를 이끄는 현행 의원 내각제 하에서 명목상의 국가 수반인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실권을 갖게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국가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대통령이 부통령과 장관들을 의회 인준 절차 없이 임명할 수가 있고요. 의회의 권한인 입법권도 일부 갖게 됩니다.
네.
또 대통령 뜻에 따라서 의회도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가 있고요. 비상사태가 아닐 때에도 대통령 칙령을 발동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바뀐 헌법 하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장 2029년까지 집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해서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대통령의 권한들이 더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헌안에. 그렇다면 이게 가결될 가능성은 현지에서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현재 터키 여론이요 찬반 양쪽으로 비슷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찬성 의견이 또 약간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터키 정부가 최근 수개월 동안 꾸준히 국내외 군중 집회를 통해서 개헌안 통과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데 비하면은 찬성 여론이 그다지 높질 않아서 집권 세력의 고민에 빠진 걸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터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이 찬성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기 위해서 법원 영장까지 발부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요. 익명의 미국 정보 관리 등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에 미국 법무부와 FBI가 해외 정보 감시 법원으로부터 카터 페이지 씨에 대한 감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 신문은 지난해 대선 당시에 트럼프 그 캠프 자문이 러시아 요원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지난해 대선 당시에 이제 일이군요.
네.
FBI의 감시를 받은 페이지 씨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면?
투자금융 전문가인데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전문으로 하는 석유산업자문회사를 설립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외교정책 자문으로 활동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페이지 씨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예. 법원이 어떤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는지도 알려졌습니까?
예,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요, 이 담당 판사가 페이지 씨가 러시아 요원으로 활동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이 페이지 씨에 대한 감시 영장의 유효 기간이 90일이었고요, 최소한 한 차례 이상 기한이 연장됐는데요. 지난 2013년에 페이지 씨가 러시아 정보 요원과 접촉했다는 내용이 이 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2015년에 러시아를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한 3명이 기소됐는데요. 당시 페이지 씨가 이 가운데 한 사람한테 에너지 산업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페이지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페이지 씨가 단순히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뭐 접촉을 했다, 뭐 깊은 연관이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요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들이 포함된 게 눈길을 끄는군요.
예, 뭐 하지만 감시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페이지 씨가 유죄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법무부가 아직 페이지 씨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거나 기소하지 않았고요.
네.
앞으로 기소할 계획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페이지 씨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페이지 씨는요, 영장 발부 사실이 공개돼서 오히려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법원 영장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이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페이지 씨는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는데요. 부당한 것이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다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북부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구름이 차차 많아집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7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6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되고 강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8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7도. 개성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8도. 사리온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9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21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13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1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11도. 청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3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2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사이,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의 관심사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주 소통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공동 관심사에 한반도 핵 문제와 시리아 문제도 포함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시리아군에 불법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러시아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매우 모호하고 모순적인 구상들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으로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이 통신선을 항상 열어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리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아프간 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아프간 언론들은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 장성들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우르주간주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굴람 파루크 상가리 우르주간 경찰청장은 어제 BOA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복장을 한 여성 2명을 포함해 러시아인 11명이 탈레반 무장 요원 4명의 안내를 받는 모습이 우르주간주 여러 곳에서 목격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지역 토착민 원로인 하지 압둘 바리 씨도 BOA에 러시아군 자문관들이 최근 우르주간 주도인 티린 코트 인근에서 두 차례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군은 이슬람 반군단체 아부사야프의 핵심 지휘관 한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군참모총장은 필리핀군이 보홀섬에서 아부사야프 반군과 전투를 벌인 뒤 아부라미로 불려진 이 단체 지도자 모함마르 아스칼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칼리는 지난해 캐나다인 2명과 지난 2월 독일인 1명을 납치해 참수한 사건과 관계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군은 남부 휴양지인 보홀섬 이나반가 마을에 도착했을 무렵 아부사야프가 새로운 납치극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주 테러 단체들이 보홀과 세부 지역에서 납치를 기도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경고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올 1분기 중 전년도에 비해 훨씬 많은 어린이들을 자살 폭파범으로 이용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오늘 보고서에서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과 차드 호수 주변의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과 사원, 난민 수용소 등을 공격하는데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보코하람에 의해 자살 공격에 동원된 어린이 수가 올 1분기에 27명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 9명에서 3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보안군이 해적에게 붙잡혀 있던 인도 선원 8명을 추가로 구출했다고 소말리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압둘라히 아흐메드 알리 소말리아 호비오스 시장은 오늘 MSV 알카우사호 선원들이 모두 안전하며 현재 보안군의 보호 아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선박에서 발견된 다른 선원 2명까지 포함하면 구조된 선원은 모두 10명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